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둘이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섬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동시에 우리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5월 21일 오늘은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인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이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최소 단위는 서로에게 촌수가 영촌이 되는 부부일 겁니다. 영촌인 부부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일촌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촌의 형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삼촌, 사촌, 사돈의 팔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서부터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생활은 부모와 일촌 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부 불화가 심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지죠. 항상 불안해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면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격도 원만하고 매사에 밝고 긍정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자녀들은 가족 내 형제들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돈의 팔촌을 넘어서 모든 인간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모든 인간사회 문제의 핵심에는 부부 생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이 부부 생활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먼저 마태복음 1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둘이 한 몸이 되라, 둘이 한 몸이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남자를 먼저 만드셨지요. 그래서 일정 기간 세상에는 남자만 있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 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혼자 일하면서 밥 해먹고 사는 생활이 한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 혼자 일하면서 밥 해먹고 사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한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내가 지켜보기 진짜 민망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남자가 잠든 틈에 그의 갈비뼈, 소중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남자와는 사뭇 다른, 완전히 다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와서 둘을 결혼시키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이 되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될지어다. 이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이 말씀은 둘 서로 다른 점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한 몸,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서로 완전히 다른 부부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는 상호 보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으로 일하고 서로의 다름으로 서로 복종하고 섬겨서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둘이 한 몸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목소리도 한 옥타브 낮고요, 힘도 더 세고 키도 큰 편에 속합니다. 성격도 남자는 여자보다 좀 강한 편이고 약간 차가운 편이죠. 여성은 목소리가 높고 성격도 온화하고 남성에 비해 힘은 약하고 키는 작은 편입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경쟁하는 관계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 경쟁을 하자면 이래요. 낮은 저음으로 누가 더 낮게 내려가느냐, 저음으로 경쟁하면 남성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고음으로 경쟁하면 여성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강함으로 경쟁하면 남성이 이기겠지만 따뜻함으로 경쟁하면 여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고 상호 누가 높고 낮아요 관계도 절대 아니라는 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개혁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부부관계가 다시 확립, 우리는 유교적 부부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뿌리 깊게 있는 남존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청산 안 되면 진정한 민주주의나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부간에 있어요.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누가 누구보다 높은 게 아니고 잘난 게 아니고 누구가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늘 그 애들이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저하고는 대화가 잘 안 해요. 아이들이 저는 하고 싶은데 제가 좀 힘든가 봐요. 잘 안 해요. 물론 중요한 인생사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쯤 진지하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일들에 대한 대화는 늘 아내와 활발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이 점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재능과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요.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남편과 아내가 없어도 혼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약한 점을 보완해주고 여자는 남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어서 둘이 한 몸 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성도 별 의미 없이 남성들과 길을 쓰고 남성들이 잘하는 영역에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를 남자가 잘하는 영역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런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경쟁하는 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장점으로 남성의 약점을 채워주려고 한다면 여성의 존귀함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도저히 남성들이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재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들만 잘하는 그 영역에서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골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사실 항상 남자들보다 우월하고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여자는 그것을 더욱 훌륭하게 만듭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정자를 주면 여자는 그것으로 예쁜 아기를 만들고, 집을 주면 훌륭한 가정을 만들고, 장을 보아주면 멋진 식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남자가 한번 웃어주면 여자는 심장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여자는 본능적으로 주어진 것을 늘리고 부풀릴 줄 압니다. 실제적으로 남자가 이게 혼자 살 때요, 돈 벌면요 다 없어져요. 근데 여성들에게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면 이상하게 불어 있어요 나중에. 하여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부풀리고 늘릴 줄 아는 아주 신비한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고 모이고 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점으로 상호 보완해서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온전히 이루어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부부 생활을 이랑과 고랑으로 비유한 글을 읽고 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텃밭을 가꿀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이랑과 고랑이라고 하죠. 고랑은 밭과 밭 사이에 길을 내려고 고를 파놓은 곳이요,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이게 둔덕같이 이렇게 세워가는 봉오리처럼 만든, 그러니까 밭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마에 주름이 뭐 고랑처럼 파였다, 이게 이제 밭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물을 키우는 밭은 모두 산봉오리와 골짜기 같이 생긴 이랑과 이제 고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갈기를 통해서 고랑이로 봉우리처럼 세워진 이랑은 씨앗을 넣거나 모종을 옮겨 심어서 작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봉우리처럼 솟아오르는 이랑은 이게 솟아올라 있기 때문에 햇볕을 잘 받아서 작물의 성장이 빠르게 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이제 고랑으로 물이 빠져서 이제 뿌리가 썩지 않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고랑은 바람이 통로가 되어지고 배수로 역할을 하고 또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길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랑과 고랑은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상호 보완 작용을 합니다. 이랑이 식물을 키워내는 역할을 한다면 고랑은 이랑에 심겨진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과 같은 역할. 비가 오면 고랑은 빗물을 받아 흘려보내고, 이제 고이면 이제 썩게 되니까 뿌리가, 흘려보내고 이랑에서 농작물들이 자라면 농부는 고랑을 밟고 다니면서 그 농작물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심겨진 식물이 잘 자랐는데 이 이랑과 고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둘이 한 몸인 겁니다. 그 관계예요. 서로 경쟁이 아니라 함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상호 보완하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농작물을 키울 때 서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랑과 고랑이 절대로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같이 되고 여자가 남자, 이거 아닙니다. 이게 같아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랑이 봉우리처럼 고랑이 높은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고랑이 이랑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도 안 됩니다. 이랑도 고랑이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역할을 무시하거나 천대해도 안 됩니다. 이랑과 고랑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잘하냐,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함께 일해서 가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 함께 일해서 그 열매를 맺자,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것이 목표인 것이지 누가 잘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일해서 맺히는 열매를 또한 함께 누리는 것이죠. 부부는 농작물을 키우는 이랑과 고랑과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때 두 사람 위에 심겨진 자녀들에게 맺히는 열매는 풍성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다른 두 사람이 한 목표를 향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일할 때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비로소 행복해지게 되죠. 예로부터 좋은 부부관계를 가르쳐서 금술이 좋다고 했습니다. 고대 악기에서 금은 비파를 쓰는 검은 거를 뜻합니다. 비파는 크기가 작아서 여성이 연주하기에 좋아, 그래서 이것을 아내를 뜻한다고 얘기하고, 쓰는 크기가 큰 검은 거죠. 이것은 남성이 연주한다고 해서 이제 남편을 의미합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이 금과 슬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이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금술 지락, 두 악기가 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뜻으로 부부 사이가 조화로우면 행복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행복한 삶은 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금술의 조화, 조화로운 일치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요, 이 서로 조화로운 소리를 내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금술, 서로가 다르거든요. 근데 금술이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항상 좋은 소리를 내는 건 아니에요. 이 금과 슬이 서로 조화로운 소리를 내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주어야 됩니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상대를 잘 이해하고 나서 내가 어떤 역할로 서로를 도울까를 생각할 때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제 키보드가 있잖아요. 이 키보드 같은 악기는 이게 정말 신비로운 악기입니다. 이 안에 소리가 사실 다 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드럼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베이스 소리도 있고, 그리고 멜로디 다 있습니다. 키보드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반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키보드를 누가 칠 때 드럼을 누가 함께 쳐준다면 키보드에서 굳이 드럼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키보드도 드럼 소리를 내고 저기도 드럼 소리를 내면 이게 잡음이 되는 겁니다. 소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A라는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내야지 조화가 된다는 거. 누군가 또 베이스 기타로 도와주게 된다면 키보드에서는 당연히 베이스 소리를 빼줘야 됩니다. 또 누군가 퍼스트 기타로 멜로디를 쳐준다면 키보드에서 멜로디 소리를 빼주어야지 서로 조화로운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아이를 가정에서 야단칠 때 남편이 야단치면 아내도 덩달아 같이 야단치면 안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예. 그 소리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잔소리, 잡음, 소음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야단쳐서 아이 마음에 흠집을 내면 다른 사람은 그 상처받은 심령을 만져줘요. 한 사람이 이랑이 되면 한 사람은 고랑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 반드시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면은 그 야단친 것이 열매를 맺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소프라노로 같이 베이스로 해버리면 아이는 그냥 뭉개지는 겁니다. 이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랑과 고랑이 함께 일해가지고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이루게 된다. 근데 만약에 키보드 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내는 악기 소리와 무관하게 혼자서만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소리가 자꾸 중복이 돼서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결국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부부간에도 소리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소리가 중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에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가는 대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보면은 민주당, 공화당 있잖아요. 어느 당이 오를까요? 이거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right or wrong 문제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 그게 아니라 많은 순간에 있어서 좌파가 옳습니까? 우파가 옳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마치 오른팔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왼팔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조화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 한국에서의 유소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상대를 이기려면요, 각 선수들이 늘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선진 축구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는 축구, 조화로운 축구, 함께 팀워크 잘 되는 데는 항상 선수들이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 동네 축구의 특징은 뭡니까? 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 예. 공이 가는데 우르르 다 뛰어가는 겁니다. 막 때로는 골키퍼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공 있는데. 예.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고. 11명의 선수가 다 공격수가 되고 다 수비수가 되고. 예. 그래서 우왕좌왕하다 골은 맨 골만 먹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4~5 선수가 있으니까 뭐 그냥 수비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쉬워요. 다른 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팀워크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누군가 공을 몰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없는 왼쪽으로 빈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비슷해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 남편은 얼른 빈 공간을 파악해서 그 공간을 치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가 부엌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아내가 신문만 펴놓고 있다가 예, 음식이 다 됐어요. 그럼 또 아내가 와가지고 또 냅킨 놓고 막 수저 놓고 그럼 자기네 신문 보다가 다 신문 내려놓고 밥만 먹고 이러면 이게 비효율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참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은 빈 공간을 찾아가야죠. 보니까 식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냅킨 수저 젓가락 놓고 뜨거운 음식 놓을 받침대도 놓고 음료수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촛불도 켜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 낭비 전혀 할 필요 없이 음식이 준비되는 대로 서로 식탁에 앉아서 멋진 디너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갖다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서로 보호하는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게 정말 가정생활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내가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뛰어가면 아내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빈 공간을 차지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조화로운 삶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맞벌이 부부는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변했다니까요. 이걸 잘 모르면은 생각은 여전히 근데 삶은 변했고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죽어나갑니다. 뭐 일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게 그 부작용으로 해서 말년이 힘들어지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아내만 집안일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왜 아내가 집안일을 많이 했었냐?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공격수로 뛰어나가니까 아내는 집안에 수비를 맡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아내가 공격수로 뛰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수비는 누가 봐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예. 같이 조화롭게. 근데 남편이 역시나 자기도 공격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뻥 뚫려 있는데 아내도 나가고 남편도 나가고 그럼 집안은 누가 손은 누가 개웁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밥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꼭 나만 꼴을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시스트도 할줄 알아야 조화로운 부부 생활로 그 온전한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소리를 잘 들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둘이 한 몸이 그 비결을 얘기해 말씀드려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저는 가정생활은 무조건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과연 어디서 듣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높은 소리를 내야지, 낮은 소리를 내야지, 내가 이랑이 되어야 될지, 내가 고랑이 되어야 될지, 내가 어느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생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부부들에게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점으로 금술 좋게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향기롭게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이랑이가 네가 고랑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 역할을 갖다 언제든지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골을 넣든지 아니면 내 아내가 넣든지 무슨 상관이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둘이 한 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움으로써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정말 밖에 나와서 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저 자신도 뭐 그러는 목사님은 그럼 집안일 제대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같이 뭐 별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빈 공간을 함께 차고 들어가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말씀드려요. 부부 생활의 비결은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맞벌이 하는데 남편이 음식을 하나도 못 만든다는 것은 그건 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내가 공격수, 수비수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좀 배려해가지고 함께 도와서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생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이런 것 고랑으로 이해할 때그 이런과 고랑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역시 농부이신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아마도 이란과 고랑까지 아주 그런 얘기만 해도 굉장히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6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둘이 한몸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 둘이 한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이란과 고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세요. 누군가 그 이랑에 좋은 씨를 심지 않는다면 이랑과 고랑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랑과 고랑이 있더라도 그 이랑과 고랑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식물을 돌보시는 농부가 없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겁니다. 감사할 것은 이 농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요, 또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 모든 생사화복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의 진정한 행복도 역시 주님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부부 생활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위기 앞에 별 대책이 없어요. 자기 싫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 간에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 되라고 해도 하늘이 돕지 아니하면, 하늘이 안 도우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둘이 한 몸 이루라는 말씀이 이게 사람의 소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합하여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론들은 세상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요, 서점에 가면 진짜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이론들은 되게 많아요. 금성에서 여성, 뭐 화성에서 온 남자가 지구라는 땅에서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남자는 목적 중심적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별 이론들이 참 많아요. 남자는 꼭 필요한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에 사가지고 오고, 여자는 하나도 필요 없는 2,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사가지고 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이론에 빠삭해도요, 실제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신비로운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신비로운 결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부부 생활에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태초에 남자와 여자 이랑과 고랑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랑 고랑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그 고랑을 다니면서 그 이랑의 인생의 모든 씨앗을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아들 제가 낳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 씨앗을 우리의 이랑과 고랑에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그 이랑과 고랑에 햇빛과 담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부부도 스스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부부 생활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복종하고 섬겨서 풍성히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는 배우자가 이미 소천했는데요, 배우자 없이 홀로 되신 분이 계시더라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까지만 읽으면 나는 지금 둘이 없어졌네, 하나가. 근데 그러면 이게 참 마음이 서운한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하는 세상이라고요. 둘이 한 몸되라 하신 하나님께서 둘이든 하나든 여러분 각 사람을 지켜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모시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범사에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한자어 사자성어를 이걸 골랐어요. 제조산하,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조산하. 제조산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라를 다시 만들라입니다.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지요.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가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 정말 저는 많은 기대가 되어집니다. 부정부패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일치를 이뤄서 조화를 이뤄서 나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이 선한 의지를 가지신 대통령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제조 산하를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감당해라 하리라고 봅니다. 그 시작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에 정치적으로 뭐 그거 뭐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조 산하의 기본이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출발한다고요. 부부관계입니다. 서로 간의 영춘이 되는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통합과 상생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영춘인 부부관계도 제대로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어찌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와 만사성이라고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는 부부관계는 1, 2, 3, 4천, 사돈의 8천을 넘어 모든 인간 사회 공동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원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다 원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 훨씬 높아지고 만사가 다 형통케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가정으로부터 서로의 다른 점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서로 복종과 섬김으로 둘이 한몸 통합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가정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범사에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섬겨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 복되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전기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어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섬겨 둘이 한몸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가정생활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고 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서로 복종하며 서로를 섬김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제조산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